마가복음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고 또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가장 짧다 보니까 좀 박진감 있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개가 되었고 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기적, 가버나움에서의 기적, 물론 이제 그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하셨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험을 이제 시작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어떤 1장부터 3장까지 쉴 새 없이 어제 살펴봤던 건 주님께서 그 쉴 새 없이 사실은 달려왔듯이 사역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4장에서는 물론 뒷부분에 또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4장에서는 주로 가르치는 사역에 핵심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아주 쉴 새 없이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이런 사역들을 막 하시다가 4장에 와서는 딱 비유를 통하여서 가르치시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고치고 치료하는 기적을 나타내는 그냥 이적만 나타내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결국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고 단지 문자적으로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감동된 것으로 그 말은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 된지라 라고 그냥 흙으로 빚어진 그 사람에게 그냥 조각 같은 그런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단지 문자로만 남아있는 책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읽고 들어도 각자에게 다 적용이 다를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호흡하셨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마다 다 다릅니다. 깨닫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장에서는 이 가르치는 이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뭐 산상수원에서 보았던 것처럼 넓은 들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그냥 몇몇 제자를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오늘 사장 일제를 보니까 이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죠.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있고 무리들은 그 바닷가에 이렇게 있을 때에 예수님 배 위에서 마치 배를 강단 삼아서 가르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기회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뭐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오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네 가지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각각 다른 결과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길가에 떨어진 밭, 돌밭에 떨어진 밭, 가시밭에 떨어진 밭, 그리고 좋은 밭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이 열매가 달라지고 이 열매 수확의 양도 달라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은 같은데 듣는 밭에 따라서 이 말씀의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죠. 설교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씀 자체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내 마음 밭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요즘 시골에 가보면 논을 갈아 놓는, 이렇게 쟁기질에서 갈아 놓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씨 뿌리는 때가 아닌데 갈아 놓을까요? 그건 이제 겨울에 이렇게 갈아 놔야 이게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흙이 이렇게 잘게 되고 또 좋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갈아 놓습니다. 이걸 기경이라고 그러죠. 갈아 놓는다 이런 말이죠. 우리 마음밭을 갈아 놓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회개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 첫 한마디, 첫마디가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는 것은 좋은 밭을 만들라라는 그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대로를 평탄케 해야 될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뿌릴 때에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내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밭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것은 내 완악함을 회개하고 내 고집을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회개할 때에 좋은 밭이 되고 그리고 그 밭에 말씀이 떨어질 때에 오늘 말씀하셨던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까. 자,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떨어졌지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말씀을 받는데 그냥 딴 생각이, 그 마귀가 와서 이 말씀을 먹어버려. 내 마음밭에 뿌려지지 않도록, 잘 박히지 못하도록 곧바로 그 말씀을 먹어버려. 아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망각하는 것과 그냥 딴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놓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아니, 어쩔 수 없이 그냥 기억력이 떨어져서 망각하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그것 자체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받으러 왔기는 왔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귀에 들리기는 듣는데 전혀 마음속에 그냥 새겨지질 않아. 들어오지를 않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태. 이게 길가에 떨어진 바로 그 상태이죠. 또 돌밭에 떨어진 것도 역시 마찬가지. 흙이 깊지 않냐므로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래서요, 뿌리가 없음으로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돌짝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 뿌리가 깊지 못했다. 심지가 깊지 못하였다. 그래서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금방 흔들려버려요. 그냥 어떤 상황 가운데 그냥 흔들려버리고 이 말씀의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자, 가시밭에 떨어진 그런 이 열매는 이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냥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냥 마귀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이 가시밭을 만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사람에게 찔리고 말에 찔리고 해서 상처받다가 교회 안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이런 가시밭, 이 가시로 인하여서 거기에 그냥 주눅들고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도 있어요.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못 뚫고 나가는 거죠. 예,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자, 4분의 3입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 하나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실패한 그 모든 것을 몇십 배로 열매 맺게 합니다. 적어도 최하가 30배, 중간은 60배, 그리고 최고는 100배 이상으로 열매 맺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계속해서 실패 뭔가 안 되어서도 한 말씀만 제대로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개인에게 들어와서 말씀을 내가 여러 번 읽고 들어요. 매일 그냥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1시간, 2시간씩 읽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내 마음밭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한기로 들어왔다 한기로 흘러가버리는, 그냥 그렇게 말씀을 빨리 읽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것은 없고, 오늘은 그래 오늘 말씀을 읽을 것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인데 그 말씀 읽게 읽고 얼마나 내 마음에 남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남을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은 그냥 길가에 떨어진 이 말씀처럼, 또 돌밭에 떨어진 말씀처럼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말씀이 딱 내 신비에, 내 심지에 딱 새겨지면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끊임없이 부지런히 뿌려도 사실은 실패할 가능성이 4분의 3. 그 중에 딱 4분의 1, 한 사람이 아마 변화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을 수 있다. 이건 하나님 나라 원리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역해도 아마 거의 대부분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 중에 딱 하나만 성공해도 지금까지 실패한 것을 다 만회하고도 남을 만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선교의 원리, 전도의 원리, 씨 뿌리는 비유의 원리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장에는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 곳곳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아무도 예상 못할 만큼 승리하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 왜냐하면 그 한 말씀, 그 한 씨앗,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 하나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순간에도 이 승리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진리를 믿고 수고에 비해 성과가 미비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람이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6절만 읽어볼까요? 6절부터 9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기서 보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은 심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역할이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지만 결국 그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7절. 그런 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 주는 것도 중요하죠. 양육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하신다. 자,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물 심고 물 주는 것이 헛되냐? 아니죠. 그냥 심고 물 주는 일한 대로 우리는 상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었다 해서 열매 없다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물 주었는데 자라나지 않는다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뿌리는 대로 그리고 심는 대로 물 주는 대로 상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 3장 9절 말씀, 우리 잘한 말씀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책임져 줄 뿐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밭에 말씀이 떨어질 때에 세 번은 실패하고 한 번 성공했을 때 그 한 번의 성공이 지금까지 실패한 세 번을 이제 뒤엎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열매로 남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실망할 필요 없다.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때에 그 자라나게 한 싹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게 하신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열심히 매일같이 해도 그래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가시밭에 떨어진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에 그 열매가 지금까지 맺지 못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모든 그 기도의 제목을 바꿔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원리가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원래 비유라는 것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이 말씀하는 것이 비유죠. 설교할 때도 예화를 드는 이유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듭니다. 그냥 웃기려고 예화를 든 게 아닙니다. 알아듣기 쉽게 위해서 예화를 드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드는 이유가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도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1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해. 비유를 주신 목적이 자, 너희에게는 이 비밀을 깨닫게 해 주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외인에게는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수수께끼 같이 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의 의미가 내게 지금 깨달아지고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택한 너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그 뭔 말씀이요? 라고 깨달아지지 못한다면 아직 주님이 말씀하는 제자 너희 안에 들지 못하고 외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1절을 시작할 때도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다고 그랬어요. 큰 무리와 예수와 함께한 제자들은 다른 것입니다. 단지 무리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연구하고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대체 그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더 듣고 싶고 더 깨닫고 싶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 1절에 나오는 무리는 단지 지금까지 예수님께 행하셨던 그 기적만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 그들을 향하여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마당만 밟고 다니는 무리가 있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듣고 싶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적용하고 싶어서 찾아온 제자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단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이 질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는 거죠. 나는 무리에 속합니까? 그냥 마당만 열심히 밟고 다니는 예수님의 기적만 그냥 바라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무엇인가 상고하고 깨닫고 듣고 싶고 또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런 제자입니까?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너희와 외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무리와 함께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12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8절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9절과 10절은 자, 이 소명을 따라서 행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해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고민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신만만하게 딱 들고 나섰단 말이죠. 우리 선교사로 헌신하고 목회자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누구를 보냈고 이 말씀에 딱 꽂혀서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자 손 들고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목회자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나를 쓰소서 나를 보내소서 하고 헌신했는데 목회 현장, 선교 현장은 그리 눅눅하지 않거든요. 그냥 열심히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했다가 금방 낙심됩니다. 이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열심히 전도해도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드니까 선교지에서 개척해놓고 여기에서 목회자들이 개척만 하면 올 줄 아는데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소문이 나도 안 와요. 요즘 안 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뒤에 이사야에게 9절 10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전에도 듣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나중에 에베소서 보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받는 예정된 사람들은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천국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하는데 그걸 마귀도 물론 그런 방해를 하지만 그 마귀의 사탄의 그 권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러니 이사야야 나를 보내소서 해놓고 실망하지 마라. 때는 너가 열심히 일해도 듣고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라는 거죠. 그걸 예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사람들에게는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해도 마음에 그냥 감동이 되고 예수 믿읍시다. 예, 생명 얻읍시다. 회개합시다. 이름만 해도 그냥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생감자입니다.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뭘 해도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김기동 고구마 전도에 그러잖아요. 생감자가 있고 익은감자가 있다. 그럼 우리가 생감자를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있을 필요 없다. 그냥 쭉 찔러보고 익었으면 이거 익은감자. 이건 복음이 들어갈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만 우리가 이렇게 찔러보고 복음이 들어갈 만한 사람이면 열심히 섬기고 전도해서 그 사람을 이제 모셔와야 되지만 찔렀는데 생감자 그럼 아직 익은 때가 안 있으니까 그건 지금은 내두고 또 기도하고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익을 때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고구마 전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찔러서 생감자가 있고 익은 감자가 있습니다. 익은 감자는 거의 열매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 좋은 밭이 되어 있는 기경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밭은 어떤 밭일까요? 자, 길가에 떨어진 밭일까요? 돌밭일까요? 가시밭일까요? 아니면 좋은 밭일까요? 주님, 저는 어떤 밭입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밭 되게 해주십시오. 기경되게 해주십시오. 호세아가 말했던 것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묵은 땅을 기행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주님 묵은 땅 기행하고 좋은 밭 되어서 내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주고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 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좋은 밭이 되어서 이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3대 동일신앙으로 좋은 밭으로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씁쓸은 비유가 여러분 안에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아무리 말해도 들려지지 않다면 아직 생감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익은 감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놓치는 것도 있지만 그 한 말씀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주옵소서. 오늘은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